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절 말씀 우선 찾아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험을 찾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기도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죄사함이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은혜, 사람들이 말들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핵심, 은혜의 본질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중생한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신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같은 범죄를 수없이 반복해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라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신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사실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저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없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과거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범한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에 못 박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저 죄 없다. 그래, 뭐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죄의 빚을 탕감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는 이런 뜻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신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탕감함을 받은 신자로서 기대되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나는 과연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지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뭘 보아 아느냐라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함을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가 받아 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느낌이나 정서가 아니요 나에게 잘못한 자들의 실수와 과실을 덮어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탕감받은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자가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되는가라는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신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자가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성입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한번 보시면 127문답에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사는 이 일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죄악의 성향을 향해서 치우치는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도무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와 같은 탄식을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은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놓여있고 육신 안에 사는 동안은 항상 이런 죄로 인해서 엉켜있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육신의 정욕에 자극을 받고 그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유혹거리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유혹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의지가 발동되어 그 죄를 신행에 옮기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알코올 냄새를 맡으면 뭐예요? 또 알코올 술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동서 교회 둘의 공동체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오랫동안 둘의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이제 일반적인 이 세상으로 온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과일 장사를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만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주지 않고 포도주스를 준다 그래요. 왜 포도주스를 주는가 하면 포도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먹지요. 포도주를 먹으면 금세 술을 먹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여러 번 또 술을 먹어서 그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 혼미한 상태로 이제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마치 파리가 썩는 냄새를 향해서 그저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이런 부패한 상황에 노출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음란한 그림들을 자꾸 보면 자꾸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것들을 자꾸 들으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신자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그럼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세상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신자의 몸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이 시대의 타락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 혹은 외적인 환경 전체를 가리켜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특징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설사 진리가 밝혀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로 진리를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에 도달하면 그 판단의 근거를 기초로 삼아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해왔던 관행과 전통을 고집함으로 실제로는 불의로 진리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에 교회도 가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의 상처만 주어도 아주 무섭게 보복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경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 문제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그냥 우통벗고 죽이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음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신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는 사단입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사단은 불의한 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안에 역사했고 가론 유다로 하여금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이런 사단이 지금도 이 세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그의 사자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지성과 정서와 감정 안에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 사단, 세상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몰라요. 아니, 지금 자신이 시험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는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자극하는 밑바닥의 충동이 모두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육신과 부단한 전쟁을 치러야 하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시험으로 우리가 넘어가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표현은 언뜻 보면 하나님이 못하는 분으로 비춰집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분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신자를 꼬드겨서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의로운 욥이 당했던 그런 시험을 자신이 겪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것은 전혀 자신의 시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맞을 것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왜 시행착오를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시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환과 공고와 어려움이 닥치는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 행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시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않고 남겨두신 목적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시험을 가리켜 흔히 테스트, 시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신자를 미혹하여 걸려 넘어뜨리도록 하는 이런 시험을 행하는데 이를 가리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시험을 하시기는 하셔도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단은 무장을 갖추지도 않고 공격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셔서 신자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그 성격이 이런 이 두 가지가 그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처음에 욥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이같이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산울로 둘러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재산만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청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욥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에는 마귀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단의 의도가 함께 있는 시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였죠. 왜 심각한 죄였습니까?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게 왜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군대와 물리적인 힘을 의뢰하는 이런 동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무엘 하 24장 1절에 보면 여기에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자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제1원인자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구 조사를 한 책임이 결국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윗이 제1원인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범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일의 시작과 종국을 인생들로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험의 의도와 성격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하지만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므로 인간은 시험의 전모를 다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요즘 내가 겪고 있는 환란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인지, 내 삶이 왜 이토록 공고하고 안 풀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신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의 의도와 내용과 시험의 기간을 안다고 하면 무엇보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신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구태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험의 의도와 성격을 다 파악하고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나에게 있는데 뭐 하나 옆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시험의 의도를 알아내어 적절히 대처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이 연단되어진다면 시험받기를 기뻐해야 되지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깔려있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의도가 깔려있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는 비록 신자가 당하는 시험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단의 악한 괴계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언급된 이 시험이 부정적인 면에서의 시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이 긍정적인 면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가 겪는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혹으로부터 막는다는 것은 곧 사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신자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뭐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고 이 악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악한 자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악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악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뭘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38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를 가리켜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사단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가리켜서 악한 귀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서 곳곳에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이 악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은 곧 사단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자 그대로 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한 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뭐 악이라고 해석해도 좋겠고 악한 자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마귀가 우리를 빠뜨리는 그 악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청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청원과 대칭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흔히 전문용어로 인클루지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청원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간구하는 이 청원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되 죄를 지으면 죽음을 품삯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와 생명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와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에서 회개함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신자들도 사단의 통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도록 기도해야 되며,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사단의 죄악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나 다만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긍정적인 기도요, 사단의 유혹으로 건져달라는 기도는 부정적인 기도로서 사실은 다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신자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로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되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 사단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단의 영, 세상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겨야 될 죄성과 세상, 그리고 사단도 참 강력하지만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은 더 강하기 때문에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자꾸 사단, 사단. 귀신론이 뭐예요? 뻑하면 사단이에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사단은 사탄, 사탄, 사탄을 자꾸 이야기하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 이상 이하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존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토론할 때 왠지 모르는 무서움이 엄습하는 것도 때로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가 쭈뼛하게 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신 이후에는 뭐 사단,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어쨌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단 쫓으러 갔다가, 목사가 사단 쫓으러 갔다가 그 사단이 목회자의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망신만 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 그 죄를 떠벌려도 별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런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덧입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해야만 됐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목회자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문제에 휘말려 드는 것입니다.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온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이요. 나아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아직까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죄된 본성과 이 세상과 사단으로 인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할 때가 많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해서 늘 깨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잠에 푹 취해서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 시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 가운데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거스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자신의 영적 실상과 삶의 위치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런 죄의 세력과 이런 악과 이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오로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며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조의로 알게 하시어서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마귀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함께 있어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우려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요 악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분별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더딥어 이 약한 세상과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인 우리의 육체와 또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잠에서 깨어난 자처럼 우리 영적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 도무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 수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